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또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산허리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을 본 적이 있죠. 조금만 해가 뜨면 온데간데 없고 흔적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을 보내는 것이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도 방심하며 살 수 없는 어렵고 불안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에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피 터지는 싸움, 40여 년 만에 찾아온 고금리와 경제 불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간의 전쟁, 튀르키예의 최강 지진으로 52만 가구와 건물 16만 채가 무너지고 사망자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5만 명이 넘는 절망과 아비규환의 지옥같은 환란, 북한 김정은의 무력 핵도발로 인한 전쟁 불안감과 긴장감, 오늘 우리 학생들의 학교 폭력 등등으로 신문 보도나 라디오나 TV를 듣고 보면 모든 사건의 이야기가 살아가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과연 다시 경제적 부담 없이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나에게 올 것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불안하고 초조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담대히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내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는 비참한 처지에서도 결코 해를 당하거나 파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 승리와 축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의 삶의 위기 때, 삶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4절을 중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라는 것은 내 주인이라는 것이요. 내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행편, 멸망과 파멸이 눈앞에 닥친 상황, 힘에 겹도록 밀려온 환란과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서 해라는 것은 뜻은 불행, 재앙, 고통, 재난 등등으로 악한 결과가 초래되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서 두려워하다는 뜻은 살 소망이나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걱정이나 염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은.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능력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헤쳐나갈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어지면서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할 의욕이 상실됩니다. 과거에는 더 열악한 행편에서도 발휘했던 담대함이나 용기조차도 송두리째 얼어붙고 맙니다. 이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악한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고 고백이죠. 다윗의 신앙의 뿌리,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언제나 구원하여 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은 히브리 나함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는 나훔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뜻이죠. 아니하시나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행편, 멸망과 파멸이 눈앞에 닥친 상황, 힘에 겹도록 밀려온 환란과 고난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불행과 고통, 재난과 두려움, 절망적인 위기 앞에 살 소망이나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양의 모습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달린다는 것은 그런 힘없이 주저앉은 절망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양의 모습. 그런데 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두려워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양과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엄침하고 위험하고 불행스러운 모든 재난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의 긍휼로 해결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에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6 규빗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좋게 키가 2m 40cm입니다. 그 이런 사람 요즘 있을까요? 2m 40. 1m 40보다도 1m 더 있는 그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고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철 600세겔이면 1세겔이 11.4g이니까 약 7kg으로 아주 무거운 창틀을 쥐고 휘두르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보통 사람은 한 손으로 이거 들 수 없습니다. 7kg는 여러분. 대단히 힘이 세고 우수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소개를 보면 사무엘상 17장 12절과 14절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장성한 세 형들은 사울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아직 소년이었던 막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심부름 갔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반대편 진영에 나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도망해서 바위 뒤에 숨고 굴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이 보니까 그런 행편이에요. 세상에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소년이 사울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오히려 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와 같이 대리이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 들은 사울왕이 다윗에게 가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손에 막대기,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나아가죠. 그때 골리앗이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싸우러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때 이제 둘이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장군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7km가 되는 그 창을 들고 확 다윗을 쑤셔 죽이려고 확 달려옵니다. 다윗도 같이 마주 확 달리면서요. 돌을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양미간 눈썹 사이 코 위에 팍 박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지는 않았겠죠. 뭐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이 장군이. 그 큰 덩치 2m 40cm 덩치가 전봇대에 넘어졌어요. 팍! 넘어졌어요. 다윗이 거기서 달려가가지고요. 다윗에게는 칼도 없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차고 있는 칼을 슉! 빼가지고 목을 슉! 빼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죽은 것을 블레셋 군인들이 알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돌로 이겼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대승을 거두었죠. 여러분, 다윗은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를 도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길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살 수 없지. 우리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압축됐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에게 맨 처음으로 간 다윗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잖아요. 골리앗은 전쟁 경험이 많고 건장한 장군. 다윗은 갑옷도 창과 칼도 방패도 없고 작은 조약돌 다섯 개 물매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창과 칼, 두터운 갑옷으로 중무장한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요, 중학교 축구 대표 선수와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 선수 메시가 속한 축구팀과 경기하는 꼴입니다. 이 경기 전에는 메시만 보아도 주눅이 들고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속한 중학교 축구 선수가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 국가축구대표 선수 메시를 따돌리고 이긴 결과와 같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안 되는 1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로 모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불안과 초조한 현실이 물러가고 행복과 평화와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근거요, 꽃같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요,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삶의 위기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엄침한 골짜기의 불안과 초조한 현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안해 주심으로 행복과 평화, 승리와 우리의 잔이 넘치는 백배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이것을 보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대적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볼 때 심술이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망한 사울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말했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랬는데요. 그리고 그러나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른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갈 때 그의 신하가 칼로 심장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그 칼로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멸망받았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그는 사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멸망받고 맙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도우는지 안 도우는지 감감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자기 힘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왕권 아닙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도우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는 맥없이 죽고 맙니다. 그의 세 아들도 죽고 그를 보좌하는 군사들도 전쟁에서 다 죽고 한날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 그의 왕가, 그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살면 될 줄로 생각하고요, 또 항상 뭔가 하려면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정부를 속이려고 그러고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뭔가 편법을 자꾸 쓰려고 그러고. 여러분, 편법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누가 이기겠어요? 자기 지혜가? 다윗이 가진 무기가?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짐을 받고 승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배 천배의 엄청난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들은 다 전복되고 대제국을 이룬 축복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의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미워하고 평생에 대적이 된 사울 왕에게 하나님 하시는 걸 보세요. 다윗의 눈으로 톡톡히 봤습니다. 그의 3대가 죽는 것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꼭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팡이 막대기로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 행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해가 지므로 그곳에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보장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킬 거다.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도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을 천배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이었지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예기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요. 또 엉뚱한 루멘까지서 감옥살이 할 때도요. 요셉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이런 연속적인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왜 내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자꾸 만나고 내 앞에는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만 생기느냐? 왜 나에게는 죽을 일만 생겨서 고생을 하느냐? 이제 더 심한 죽음의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인생 끝장났구나라고 탄식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도 되는 겁니까?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따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시히 살피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행통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의 행통이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요.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삼기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수용소 캠프에는 매일 수많은 유대인이 끌려와서 가스실로 들어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기록했는지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고통밖에는 없지만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신앙 가진 성도들은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아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살아났대요. 여러분, 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 것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용기와 꿈과 형통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지나야 더 좋은 푸른 풀밭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신비한 섭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절대로 내 형제나 부모나 친구가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철두철미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목자를 치고 양이 감히 목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왕일 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왕이 되고 대통령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참 상상이 안 가죠. 아마 권력이 휘둘 사람 많을걸요. 다윗 보세요. 자기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왕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분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이라고. 양이라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사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닿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이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미련한 동물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면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이게 양이 얼마나 고집이신지요. 말 안 들었다 잘. 양이라 그러면 말 잘 들은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요. 지가 한번 가려고 결정한 대로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막 때려가지고 확 후리 안 치면요. 정신 안 차립니다. 고집불통. 그리고 연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왕의 원수, 양의 원수를 이기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잔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이 관계를 철저히,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날마다 먹였습니다. 염소와 양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집이신지요. 이 또랑은 물 흐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풀밭에 가려면요. 조그만 또랑을 건너는 또랑이 있어서요. 그 제가 먼저 건너가지고요. 먼저 건너고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코피를 이제 목에다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거든요. 당연히 올 줄 알고 내가 벌쩍 건넜는데 안 오고 딱 버티고 있는 바람에 땡겨가지고 내가 또 개울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그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딱 뒤로 돌아봅니다. 이게 발, 그럼 딱 발 버티고 있어. 안 건들려고. 그냥 확 잡아 당깁니다. 안 그러면 뒤로 가고 다시 발로 차든지. 그럴 때 톡 튀어서 건넙니다. 아니, 처음부터 건너면 되지. 뭐 때문에 딱 버티는 거야? 이 겨울을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겨울을 딱 건너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 염소나 양을 끌고 가거든요. 제 목자는 그거 알아요. 어디 있는지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양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천지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지만 천지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유혹에 잘 넘어지는 양이다. 그리고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고 어디를 가면 멸망을 당하고 어디를 가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이 있는 곳을 아는 자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을 만나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여러분 목숨 걸고 목자에게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만 바라보고 그의 음성만 듣고 복종하여 따라야 할 절대적 존재가 목자입니다. 믿습니까? 이라면 뭔가 이상하게 아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있어요. 뭐 사람들이요. 참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양인 줄 몰라. 자기 번지가 어딘지 몰라요. 1번지인지 2번지인지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요즘요, 이 성을 희한하게, 지금, 이, 동성애를 뭐, 인정하고 뭐, 이러는데요. 남자가 여자라 그러면 그 여자를 인정해줘라.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양입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양입니다. 고집불통, 어리석고,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그런 자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과 감격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로 나가는 양이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택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구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종교인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리고요. 뭐 이게 뭐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렇다면 어쩌면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양이 아니면 주님 음성을 못 듣거든요. 주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셨습니까? 불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었습니까? 질병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혹 큰 시험을 당해서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근심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뭔가를 깨우칠 것입니다.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길 힘이나 극복할 지혜가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목자로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양으로서의 목자를 믿는 바른 신뢰의 관계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이 당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다윗이 복한 자가 된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과 함께 하심을 믿고 복종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암울한 현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현실, 처절한 삶의 현실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언제 생겨날까요? 바로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양인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움이 찾아오고 사망과 죽음의 그늘이 덮이고 절망스러운 일이 겹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삶의 연속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라는 말씀이 진리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대로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 것 같고 해를 당할 것 같은 위기와 불안과 초조한 현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남한 사람들이요, 이 위기의 불감증에 걸려서 그렇지요,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지금 계속 쏴대는 거 보세요. 핵실험하는 걸 보세요.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다윗이 고백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심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모든 현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임을 철두철미 믿어야 합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양인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딘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시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연약하고 미련한 양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죠. 연약한 양인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양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2절에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이니. 이런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를 믿고 순종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욱 사모하시고 의지적으로 듣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에 결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방만한 자세를 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목자의 음성,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 그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두려움이라는 사명이 없지만 골짜기에 휩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죠. 믿음의 길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인생의 불안과 초조를 넘어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악한 습성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잔이 넘치는 축복과 행복, 형통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